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이은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네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사건이죠. 우리 지난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는 기교가 뭐 화려하고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며 이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진리의 네 가지 기둥을 그냥 그대로 선포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예,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한 인생 가운데 그대로 부딪히게 되면, 간통하게 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제가 어제 간증을 잠깐 했던 것처럼 제가 26, 7년 동안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그 현장에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저에게 실감 났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제 입속에서 마음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고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 내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요,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 존재론적인 자기 성찰의 모습이 먼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아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동일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동일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팔복의 모습이에요. 팔복에 보면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네 개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론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팔복에서의 네 번째까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대로의 모습이 구약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창세기 4장 2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범죄하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거기 보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가 그 요셉이 그큰 아들 장자를 낳고 므낫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죄인된 인간들이 죄인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때.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아 우리가 죄 존재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과 동일하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자신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를 드러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이 율법,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과 이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외식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인가요? 한 장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렇게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죄가 훤히 드러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많이 배우고 들었으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춰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큼은 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쇼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싸하게 꾸며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식은 시체가 뒹구는 무덤과도 같다. 이스라엘 당시의 무덤이죠. 너희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라는 거야. 예,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은 썩은 시체가 뒹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싸고 마치 나는 나만큼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두 인생이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나리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일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죄에 넘어졌을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어떠한 환경이 우리 인생을 옥죄어올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3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한 단어 단어만 해도 뭐 몇 시간을 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도 부족한 그러한 단어들인데, 거기 보면 회개하여,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던 길에서 180도로 터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 특세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사야 말씀과 같이 다 양 같아요. 제 각기 자기의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그 끝은 어디예요? 낭떨어집니다. 그 끝은 광야의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는 그러한 마지막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한다면 믿음은 뭐예요? 돌이킨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늘 동반됩니다. 내가 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조금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제가 안 됐지만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Conversion.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얘기는 내 옛 생활에서 180도 돌아서 주님께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게 우리가 회심했다, 뭐 이걸 우린 구원받았다고도 얘기하죠. 자,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돌이켰다라는 얘기예요. 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도로 돌아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의 뷰는 그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니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야. 마치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처럼 동일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한 의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죠. 그리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생식기를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설프게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떼버리고 거기에다 뭘 덮어주세요? 가죽옷을 덮어주시죠. 그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뭐예요? 그 죄인들을 확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된 존재지만 내가 너 죄 없다라고 선포해 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줄게. 내가 너를 그냥 죄인 된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끌어안고 옷을 입혀주시죠.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내가 너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매일마다 죄 가운데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그러고 또 하나님의 자녀야?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너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럴 바에 그냥 세상으로 가.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칭의의 은혜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진리예요.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뻔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악된 모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죄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죄사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회심하는 그 순간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봐야 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생명의 씨앗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둥을 잡으셔야 합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함 자로서 얼마든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선포, 이 두 기둥을 잡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